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동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가 부어지기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을 꿈꾸는 자에게 큰 회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갈급하기만 한다면 그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제목을 특별하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혼 정말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그 기도를 품고 기도한다면 그분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는 두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두 번째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은 높은 성에, 좀 멋있는 곳에,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을 통회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알고 계시죠? 그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너무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약 2개월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광야로 그 무사하게 이끌어가는 모세가 어디 가고 없느냐,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들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 이 우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그렇게 말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 광란의 춤을 추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 황금을 섬기는 큰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멸절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때 염려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마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들의 교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치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단장하였던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만나를 매일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없이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없이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품을 버렸듯이 우리 또한 단장품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취미, 사치, 탐욕, 잡동사니 우리의 단장품을 버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1995년 CCC 수련회에서 동료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조던이라는 간사의 글입니다. 수련회가 시작된 무렵 냉담하고 피곤한 마음뿐이었다. 집회가 시작될 때부터 부르는 각가지 찬양을 따라하기 버거웠다. 입을 꼭 다물고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만 했다. 강사가 갑자기 하나님은 어떤 마음에 부흥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비교하였다. 하나는 깨어지는 마음, 하나는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 설교가 끝난 후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체육관 곳곳에서 간사들이 일어나더니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곧 긴 줄이 생겼다. 그때부터 무려 13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죄의 고백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동료들, 동료 간사들의 깨어진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았다. 차츰 성령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성령께서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신 것이다. 오후 내내 스탠드에 남아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해주길 간구했으며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사 기도했다. 나도 공개적으로 내 죄를 동료 간사들 앞에 고백했다. 나는 갖가지 중독을 가지고 있었다. 애정 표현 없이 자란 가정에서 자라 유치한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익혔다. 처음에는 과식을 했고 온갖 부도덕한 습관을 가졌고 낭비벽도 심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포르노그래피까지 추가하였다. 고등학교 시절에 주님을 영접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까지 중독 증세를 버리지 못했다. 20대, 30대에 이런 중독들과 씨름하는데 시간을 다 소모하였다. 38살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런 증상들과 싸우고 있다. 이젠 승리하고 싶다. 중독 증세들이 모두 죄임을 고백한다. 중독이 가져온 요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 저는 성인이다. 삶 속에 지속적으로 중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끌려 다닌다는 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 그동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왔음을 여러분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간사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기쁨과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재즈 음악이나 체스, 컴퓨터 따위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늘 있었습니다. 나는 달라지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흐르기 전에 깊은 깨어짐을 체험하고 새롭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가 고백하자 20명이 넘는 간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이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 눈보다 더욱 희게. 이 찬양을 부를 때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려내렸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구약에 마음이 깨어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들라면 다윗입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죄를 숨겼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침했던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아와 함께 있었던 그 군인들 다 같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간음에다가 살인에다가 집단살인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바세바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나단을 보내어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2장 3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 예수님의 족보 첫 시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 몇 번 나올까요? 8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잣대를 다윗으로 두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다윗으로 삼고 있습니다. 열왕기 16장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치 행치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가 왕으로 살았지만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노릇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 기준을 다윗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아무도 모르게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죠. 그때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깹니다. 통회하였습니다. 그 통회한 것이 시편 51편에 기록되고 있죠. 1절에 보면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2절에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지금 죄 속에 살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내 마음을 통회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다윗, 그는 자기의 죄를 방어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고 성경 시편 51편에 기록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알게 공개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깨어짐을 회개와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이라는 말은 흙을 잘게 잘게 부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잘게 잘게 다 부수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자기의 죄를 공개해버렸습니다. 다윗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말렉과 전쟁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하였을 때 그 모든 유품이나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자 살찐 소와 이 여러 가지 동물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얘기하죠. 왕이시여,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그러자 아,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렇지만 이 죄를 신하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기록하여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였지만 그는 입으로만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그 죄를 숨기고 자기 죄가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죄 또한 내가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중에 있는 신하들이 이 살찐 소 이런 거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제사로 드리자 그렇게 해서 가져온 거라고 합리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만 본다면 이 다윗의 죄가 훨씬 큽니다. 사울 왕의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다윗과 비교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은 의미 다스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며 하나님은 다윗을 높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매 순간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꼭 죄를 지어야 죄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삶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특히 불순종과 교만은 죄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과 깨어짐을 조금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로 교만은 자신은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짐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이고 자기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타인의 허물을 듣는 사랑을 가집니다. 세 번째로 교만은 정치 지도자, 직장 상사, 목회자 등의 권위에 대하여 늘 비판하는 성향이 있고 또 이들의 결점을 보면 얼른 주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존경하고 혹시 그들의 약점을 보면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만은 자기의 의가 강합니다. 자기가 대단해요.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남을 낮추어 봅니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다른 이들을 귀히 여기 봅니다. 자기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로 교만은 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권리보다도 자기의 부족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섯 번의 이 리스트를 보면서 아, 내가 참 교만하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이사야 57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눈이 집중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이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 그 마음, 예수님이 그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보다 더 깨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더럽고 추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어째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얻는다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문을 농사의 이치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밀알을 잘 씻어가지고 유리관에 넣어두면 그냥 몇 년, 몇십 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밀알을 땅속에 깊이 심으면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 있지만 새 생명의 싹을 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자신의 깨어짐이 큰 영광이 될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이 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유대 시간으로는 3시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 3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졌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신 거 아시죠? 몇 시에 성령이 임재하셨나요? 그것 또한 3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이 임한 시간은 똑같은 시간입니다. 깨어짐은 생명이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먼저 내가 깨어지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흘러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내 교만을 보아야 합니다. 내 더러움을 보아야 합니다. 내 약함을, 내 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연안 헤브리디스에 있는 딸린 루이스 섬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섬의 젊은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세 번 만나 기도하였습니다. 18개월이나 기도했지만 그 섬의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젊은 집사가 일어나서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주위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것이 모두 허사가 아닐까요? 이윽고 참석한 사람들은 집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섬 전체를 뒤흔드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고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땅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가정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나라를 고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아바로바 교회 셀 목회를 하시는 에디 목사님은 포르노 잡지에 탐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과 목회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그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회개는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깬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다가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그 성경이 있는 말씀에 툭 살아서 그 말씀이 튀어나와 내 심령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말씀을 자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이 살아서 나를 터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깹니다. 여러분 직장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육체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질병이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강팍한지요? 좀처럼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던진 돌에 죽어가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냉혈 동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거대한 빛을 보고 그의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캄캄한 세계를 만났습니다. 그런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만했던 마음, 그 강팍했던 마음이 그의 눈이 보이지 않자 그는 마음을 깨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 고난,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이 성공만을 위하여 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유턴하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인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지요? 그렇게 기도하라 해도 안 하지요? 근데 육체의 질병이 딱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 오라 해도 오지 않아요? 늘 예배 드리다가 좀 바쁘면 빠지고 뭐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한 모임 있다고 빠지고 세일 모임도 뭐 저쪽에 돈 벌러 가야 된다고 또 빠지고 늘 그러던 사람이 육체의 질병이 생기면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세일 모임도 열심히입니다. 마음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좀 피곤하다고 주일 빠지고 싶다고요? 마음이 높은 것입니다. 뭐 재밌는 일이 생겼다고요? 영화 보러 가야 된다고요?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가족 모임이 있다고요?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 곁에 그 사람을 내치고 기어이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꽉 잡았어요. 많은 무리를 해치고 저기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의 옷 소매를 만지기 원하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옷을 잡으라니 했을까요?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심령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큰 능력을 받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큰 은혜가 부어지는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자리 잡은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였고 한국 기독교 영성에 큰 영향을 주었던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딸 엘리자베스가 12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장례식에 참석한 목사님은 딸이 천국에 간 것을 생각하며 슬픔을 억누르고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 다음날 토레이 목사님은 아침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그 전날 꾹 참았던 슬픔이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도무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 없이 산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간 딸의 웃음소리와 미소로 가득 찼던 집이 텅 빌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그 순간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의 몸이 뜨거워지면서 큰 기쁨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진다면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깹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고, 우리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심, 지금 오늘 설교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터치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예배 중에, 때로는 셀 모임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깹니다. 때로는 교인들과 갈등 속에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인 중에 누가 하는 말이, 그 말이 내 마음을 깨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토하는데 내가 내 죄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토해내길 권면합니다. 내 교만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죄가 죽는다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 성령이 살 때 얼마나 큰 능력의 삶을 사는지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는 작은 죄악들이 우리의 능력을 무력화합니다. 매일 내가 죽고 죄 없는 삶을 살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의 그 고범죄를 기다려야 합니까? 계속 되풀이해서 짓는 고범죄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케네스 해겐 목사님은 고범죄에 대한 글을 적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동네에 병든 한 노인을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가 막히지요? 그러자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36년을 기다려왔다. 그는 지금 66세인데 30세 때 거듭났다. 나는 그가 그 죄에서 떠나기를 36년을 기다려왔지만 그는 똑같은 죄를 거듭 짓고 있다. 그분은 66세로 두 달 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범죄를 계속 평생 되풀이하여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능력 없는 것은 작은 죄악들을 계속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숨겨놓은 죄를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 죄를 지적할 때 마음을 깨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많았습니다. 문둥병자의 가장 큰 특징은 아픔이 없다는 것이,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이 어디 부딪혀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는 것은 정말 무슨 질병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여도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문둥병자인 것입니다. 작은 죄악에도 통증을 느끼고 마음을 깨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적당한 단장품을 즐기며 죄와 뒹굴어 살았던 마음들을 깨고 죄를 토해낸다면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은 정말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이 교만을 잘라내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없이 적당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황금을 신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비가 오는 것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죄 짓는 사람에게도 비가 와요. 태양이 비치는 것 이거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나 안 믿으나 다 그냥 이 해가 태양이 비치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 은총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다른 특별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일반 은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반 은총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내 마음을 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내 교만을 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적당한 단장품을 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황금신 앞에 엎드리며 살았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황금신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적당히 죄와 뒤범벅하며 사는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부유함이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춤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터질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에 패배란 없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생기게 하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은 늘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원하십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